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오늘 낮 12시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노동당의 전략적 셈법에 따라 첫 수소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수소폭탄까지 보유한 핵 보유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소폭탄은 수소의 원자핵이 융합해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한 폭탄입니다. 핵융합으로 발생하는 에너지가 핵분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수소폭탄의 위력은 원자폭탄의 수백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그러나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측정된 지진 규모가 수소폭탄으로 보기에 턱없이 작았던 만큼 북한의 주장이 과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에 따라 북한이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 핵분열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주장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 제재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주장에 일제히 비난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현재로서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확인할 수 없지만 어떠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도 규탄하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북한 측에 비핵화 조약을 지키고 사태를 악화시킬 어떠한 행동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수소폭탄 실험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관련국과 협력해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성명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한다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고 호주 정부 역시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민간 항공기들의 타이완 경유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중국 타이완 판공실은 오늘 중국 난창과 쿤밍, 충칭에서 이륙한 여객기들은 타이완 국제공항을 경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며 해당 승객들은 이곳에서 제3의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타이완에서 오는 16일 총통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친중국 성향의 집권 여당 지지율이 야당인 민주진보당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발표는 중국 당국이 타이완 총통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 에게 해안가 두 곳에서 어제 어린이 7명을 포함해 난민으로 보이는 34구의 시신이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터키 해안경비대 등에 따르면 시신 24구는 아이발리크 지구 해안에서 나머지 10구는 인근 디킬리 지구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레스보스 섬으로 향하는 항해길에 나섰다가 거친 파도에 선박이 전복되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안경비대와 현지 경찰은 인근 해상에서 12명을 구조했으며 현재 사고 해역에서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독일은 지난해 국내에서 1,100만 명이 난민으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독일 정부는 이 가운데 시리아 내전을 피해 탈출한 난민이 42만 8,400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인들이 총기 난사 사건에 점점 둔감해지고 있다며 총기 문제가 미국에서 가장 양극화되고 당파적인 논의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은 총기 박람회와 인터넷 등도 총기 판매 사업자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오늘 첫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역사에 특기할 수소탄 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결코
미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실험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그러나 수소탄 실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오늘 뉴스투데이는 이상의 소식 외에도 다양한 관련 소식과 전문가의 인터뷰 등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관해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오늘 첫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해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실제 수소폭탄 실험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평양 시각으로 6일 낮 12시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노동당의 전략적 셈법에 따라 6일 오전 10시 첫 수소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소폭탄까지 보유한 핵 보유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에 특기할 수소탄 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 높은 민족의 기계를 떨치게 되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2013년에 이어 네 번째지만 수소탄 실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소폭탄은 수소의 원자핵이 융합해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한 폭탄입니다. 핵 융합으로 발생하는 에너지가 핵 분열에 의한 에너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수백 배 위력을 발휘합니다. 북한이 과거 세 차례 감행한 핵실험은 핵 분열 원리를 활용한 원자탄 실험이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이 때문에 이번 실험에 대해 자신들의 핵무력 발전에 보다 높은 단계라고 언급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이와 함께 수소탄 실험이 미국 등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미국의 적대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핵 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 2시간 전인 오전 10시쯤 지진을 감지했습니다. 한국기상청은 지진의 발생 위치가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이라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또 지진 규모는 4.8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3차 핵실험의 4.9보다 약한 규모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완전한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측정된 지진 규모가 수소폭탄으로 보기에 턱없이 작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이 과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3차 핵실험의 위력은 7.9킬로톤이었고 이번엔 6.0킬로톤이었습니다. 수소폭탄이라면 실패했더라도 수십 톤의 위력이 나와야 한다는 게 국가정보원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 핵분열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증폭 핵분열탄은 핵폭탄 내부에 이중수소와 삼중수소 또는 리튬 6을 넣어 핵분열 반응의 효율을 높인 핵무기입니다. 위력은 일반적인 핵폭탄의 2배에서 5배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과거 세 차례 핵실험과는 다른 종류의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3차 핵실험과 달리 새로운 핵무기를 실험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에서 증폭 핵분열 무기나 수소폭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핵실험으로 발생한 지진 규모가 3차 핵실험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증폭 핵분열 무기라 하더라도 성공보다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북한은 또 과거 핵실험과는 달리 이번 실험에 대해 미국과 중국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1차, 2차, 3차 핵실험 땐 하루 이틀 전 미국이나 중국에 통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조치 없이 기습적으로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핵실험의 종류와 기습 핵실험을 실시한 배경 등에 대해 정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갑작스런 수소폭탄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는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공조 대응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상황을 인식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누차 경고해 왔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면서 이는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실험이 정말 북한의 주장대로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면 이는 동북아시아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 물론 북한 핵 문제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핵실험은 벌써 네 번째 실험으로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약 또다시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 직후 낸 한국 정부 성명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한 걸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1차장은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 1차장은 아울러 한국 국민의 생명과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외교부는 6일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주변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성남 한국외교부 1차관입니다.
미일 중러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인 공조 방안 또 이번 사태를 안보리에서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상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군 당국도 6일 오전 북한의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위기 조치반을 긴급 소집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상황에 대해 미한 군 당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면서 대북 경계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의 대기분석 특수정찰기인 WC-135 콘스턴트 피닉스가 6일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발진해 북한 풍계리 일대의 대기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찰기는 동체 옆에 달린 엔진 형태의 대기 표본 수집 장비로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와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을 면담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양자, 다자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거듭 지적하는 한편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상응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현 단계에서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과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밤 각각 발표한 성명에서 한반도 내 북한의 핵실험장으로 알려진 장소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 활동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영내 동반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어떠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도 비난하며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 등 영내 동맹국들에 대한 보호와 방어를 계속할 것이며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 상응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영내 동반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상황을 주시하고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재로선 북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어떤 위반도 규탄하며 북한의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을 한 뒤 두 차례 추가 실험을 강행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에 대해 국제사회는 그동안 경고해온 고강도 제재를 실행에 옮길 전망입니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는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에 강한 비난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병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면 고강도 제재를 하겠다는 경고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따른 것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동으로 개입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한반도 시간으로 7일 새벽 1시, 현지 시간으로 6일 오전 11시 소집될 예정이며 한국이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리 회의에서는 1차적으로 언론 성명 등의 형태로 이번 실험을 규탄하는 입장을 내놓은 뒤 본격적인 대북 제재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는 미국과 중국 등 거부권을 진 상임이사국 중심으로 이뤄지며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이 실질적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열쇠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6일 오후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 설명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 확산 방지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수호는 중국의 굳건한 입장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은 당연히 해야 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해 향후 새로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중국은 당연히 북한 고위 관원과 대사를 불러 엄정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해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초치할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중 접경 지역에서 피해 상황이 보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유엔 안보리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 소식에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협력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일본의 독자적인 대응에 관해서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트위터에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중대한 위반이 된다며 이는 기탄 없이 규탄해야 할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프랑스는 용납할 수 없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행위를 규탄하며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번 행동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모든 핵실험을 금지할 수 있게 국제사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부여의 뉴스 박병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주장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유엔 유재 미국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부 측은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열도록 요청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유엔의 어떠한 결의 위반도 비난하며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이 공식 발표한 수소폭탄 실험의 의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는 5월 7차 당대회까지는 북한이 유화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핵실험을 실시한 의도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본의 예상을 벗어나서 북한이 아주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강행했는데 아무래도 북한의 내부적인 요인, 특히 이제 그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시킨다는 부분, 또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김정은이 유일 용도 체제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따라서 김정은의 우상화도 본격화되어지는데 그런 점에서 역시 김정은의 지도력과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닌가. 더구나 이제 북한이 과거 세 차례 핵실험과 달리 이번에는 이제 수탄 실험을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그 김정일보다 더 발달되어진 뛰어난 핵능력을 김정은 시대에 북한이 갖게 되었다라는 걸 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김정은의 어떤 그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그것을 유일 용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단의 그런 김정은의 업적 과시용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로부터 김정은에 대한 어떤 그런 절대적인 지지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요인이 우선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핵 보유국 주장 등이 대외 관계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외 관계 차원에서 본다 보면 북한으로서는 아주 지금 나쁜 시기에 4차 핵실험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지난 3차 핵실험도 그랬지만 특히 이번 4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야. 미국 관계는 이제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가 항상 그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지금 이제 3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과 중국 사이가 냉랭했다가 작년 10월이죠.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유인산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뭔가 좀 북중관계의 어떤 그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는데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중국에게 알리지 않고 4차 핵실험을 도발함으로써 이 북중관계가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또 근본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아니면 김정은과 같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고민에 빠지게 하는 그런 도발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핵실험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북한의 그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주는 그 영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북한이 4차 핵실험 하자마자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아주 그 발달되어진 정말 핵 강국만이 갖고 있는 그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지금 아주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뭐 그건 결국은 이제 김정은의 지도력 업적을 부각하는데 당연히 이제 북한이 그 매체 소재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아마 김정은에 대한 업적을 계속 칭송하는 찬양하는 뭐 그런 그 기조로 나타났는데 근데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지금 그동안 이번까지 포함해서 4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북한 최고 지도자의 능력을 북한 주민들에게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어떤 신뢰와 충성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변화되어진 북한 내부 상황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뭐 외형적으로 봐가지고야 아마 김정은의 업적을 북한 주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이 아니죠. 북한의 어떤 경제 향상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삶, 생활 향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의도했던 부분들이 크게 봐가지고는 북한 주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가장 큰 뭐 지금 장애물이 이제 조성되어진 거죠. 그동안 이제 남북 대화가 지난 이제 8.25 합의 이후에 이상가족도 이루어지고 또 지난달에는 당국회담도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북한이 이렇게 4차 핵실험을 하게 됨으로써 남북 관계, 남북 대화는 이제 어렵게 됐다. 이 상황에서 뭐 북한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대화의 손길을 낼 가능성도 없고요. 또 우리로서 지금 4차 핵실험을 한 입장에서 국제사회와 공조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대화는 남북 관계에서는 좀 어려워진 물 건너간 일단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북한이 상당히 유화적인 입장일 것이다 그런 관측들도 있었고 또 남북 당국 간 회담이라든지 신년사에서 핵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그러면 핵실험 실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는 그런 의도적인 그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북한은 꾸준하게 핵 능력을 향상시켜왔고 또 필요한 시기에 또 핵실험 해왔거든요. 그 1차 핵실험이 2006년, 2차가 2009년, 3차가 2013년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한 4차 핵실험을 할 시기는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간의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꾸준하게 핵 능력을 향상시켜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 수소탄 능력, 새로운 어떤 능력을 좀 과시할 그런 시기는 됐죠. 그러나 대외적인 환경이나 남북관계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시점이 아주 나쁜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김정은의 지도력, 업적을 부각하고 또 북한이 이렇게 핵 강국이 됐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도 동등한 핵 보유국 입장, 더구나 기술적 능력에서도 미국에게도 북한이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미국과 1대1로 이렇게 북한이 단판을 지켰다는 것 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보여준 것이고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것도 중국일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개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또 중국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 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약간 좀 완화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줬는데 이번에 이 핵실험으로 앞으로 그러면 중국과 북한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별과론적인 해석이지만은 지난달에 김정은이 수소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또 북한의 모란봉 악당 공인이 결국은 이제 뭐 그런 북한의 그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또 김정은의 우상화 내용 이런 걸 둘러싸고 그 중국 공연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이 연장선에서 결국은 이번 또 핵실험이 또 강행된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또 계속 증강시키는 것은 이건 뭐 중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중국과 북한과의 사이에서 논의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양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상당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북중 간의 그 교육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다고 이제 전에도 읽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상당히 큰 충격이다. 어떻게 보면 저 북한으로부터 큰 배신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북중 관계는 단순히 어떤 그런 일시적인 어떤 그 대립이나 갈등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좀 고려할 수밖에 없는 또 과연 김정은과 같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초래가 됐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다른 그 여러 나라들도 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강경한 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그런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을 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당연하죠. 더구나 이제 지난 그 3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이 유엔 제재 이제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이번에 또 이렇게 중국으로서는 사실 북한으로부터 큰 배신을 당한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4차 핵실험이기 때문에 아마 3차 핵실험보다 더 강화되어진 대북제재에도 중국이 동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엔 차원에서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로서 취할 수 있는 또 그런 카드가 있습니다. 미국이 일단 북한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제재를 비롯해 가지고 좀 강도 높은 제재를 독자적으로 취할 수가 있고 중국도 이 정도면은 아마 단순히 유엔의 제재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중국 자체적으로 북한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생각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남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아시아 문제 연구소 남광규 교수로부터 북한이 강행한 4차 핵실험의 의미와 파장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 주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수소폭탄 보유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나왔습니다. 또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새로 굴착 중인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 김근삼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수소폭탄 개발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달 초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개보수를 끝낸 평양 평천혁명사적지를 시찰하는 자리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 존엄을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이 됐다고 말한 것으로 지난 12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에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하지 못한 북한이 수소폭탄 제조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일축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은 정치적 선전을 위한 수사적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민간 전문가들도 북한의 수소폭탄 제조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은 대내 선전용이거나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관련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군당국이 지난 3일 발간한 합동 화생방 기술정보 보고서도 새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 갱도를 뚫는 활동이 핵 융합무기 실험을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군 화방사는 북한의 핵기술 연구와 지하 핵실험, 발사체 실험, 그리고 핵 소형화 기술력과 핵 개발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은 이미 핵 융합무기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군 화방사는 특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추가 핵실험은 증폭 핵무기 실험 과정일 수 있으며 직접적인 수소폭탄 실험은 아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군 화방사는 북한이 삼중수소를 제조하면 증폭 핵분열탄과 수소폭탄 개발의 길을 연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영변에 신축 중인 경수로가 삼중수소를 분리해낼 수 있는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증폭 핵분열탄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기폭제로 핵융합을 일으키는 수소폭탄 이전 단계의 핵무기를 가리킵니다. VOA 뉴스 김근삼이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12월 동해에서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출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오늘 북한이 지난달 SLBM 사출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공 단계까지는 아니었으며 사출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한 매체는 지난 5일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12월 21일 동해 신포항 인근 수중 잠수함에서 SLBM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8일에도 동해에서 SLBM 사출 시험을 실시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엇갈린 견해가 미국 유력 언론에 실렸습니다. 제재를 강화해 각종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내년에 들어설 새 정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전격적인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제재가 아닌 대화에 나설 시점이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이처럼 상반된 주장이 미국 주요 언론에 실렸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외교법학전문대학원의 이성윤 교수와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 출신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4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실린 공동 기고문에서 대북 제재 강화가 미국의 자유와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시리아와 이란, 수단, 러시아 등의 자산 동결을 포함한 각종 제재를 가했지만 유독 북한에 대해서는 그 강도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군사 공격, 인권 유린, 핵 확산 등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약한 제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벨로루스와 짐바브웨의 경우 상당수 고위 당국자의 자산이 동결되고 이란 역시 천여기관과 개인이 제재 명단에 오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유럽과 중국 내 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자산이 동결되지 않았고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과 개인 역시 100여 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교수와 스탠튼 변호사는 특히 북한이 김정은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 영화사에 대해서 사이버 테러 범죄를 저질렀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에 공언했던 상응하는 대응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이 일에 핵심적이지 않은 18명의 북한 인물들이 금융 제재 대상에 올랐을 뿐 해킹 공격을 감행한 장소로 추정되는 북한 소유의 중국 칠보산 호텔마저 동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이 같은 약한 제재로 미국이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군사적 위협과 인권 유린 등에 미국 정부가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이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3일 뉴스위크 잡지에는 두 전문가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이종수 연구원은 이 기고문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동결된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기술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미국의 전략을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이 연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적 카드 외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결국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 전에 미국 양국이 대화 재개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게 이 연구원의 주장입니다. 이 연구원은 올해가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점을 들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은 후임 대통령의 정책 수립에 더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면서 신속한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박영수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가 국제 안보와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았던 미국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4일 공식 블로그인 딥노트를 통해 지난달 안보리 의장국으로서의 주요 활동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세계 인권의 날인 지난달 10일 자국민에 대한 북한 정부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를 주재했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이 회의가 주목할 만한 회의였다면서 특히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가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가 국제 안보와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한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파워 대사의 발언 내용입니다.
I would like to ask whether those countries think that systematic torture, forced starvation,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re stabilizing or
북한 정부의 조직적인 고문과 기아,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안보리가 계속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4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앙골라 등 4개 이사국은 안보리에서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한국 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하루 종일 한국 언론들의 주요 뉴스,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 풍계리 인근에서 일어난 지진을 정밀 분석하고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될 것이라는 뉴스 속보가 전해진 것이 오전 11시쯤부터였는데요. 조선중앙TV의 중대 발표 이후 이번 사태를 분석하는 집중 보도가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풍계리 인근에서 오늘 오전 인공지진으로 추정되는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정부가 핵실험 여부를 확인 중인 가운데 북한은 잠시 뒤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뉴스 특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중대 발표를 통해서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오늘 북한의 핵실험 소식에 국내 증시는 오전 한때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환율은 출렁거렸습니다.
한반도의 특수 상황에 제일 먼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이 바로 금융시장이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소식 이후에 잠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안정세로 돌아섰는데요. 북한의 핵실험이 영향은 미쳤지만 충격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에 한국은행은 통화금융대책방안을 가동했습니다. 국내의 금융시장, 외환시장에 이 북한발 수소탄이 미칠 영향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9.9원이 올라서 달러당 1197.9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증권가에서는 북한의 수소탄의 영향이 아니라 중국 위안화 절하 소식에 따른 영향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이 한국 금융시장,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과 시민 반응도 살펴보죠.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 한국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내놓았군요.
그렇습니다. 8천만 우리 민족의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한반도 평화와 세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망국적인 행동이다. 이런 대변인 성명들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했고요.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도 북핵은 통일로 가는 길에 참담한 장애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각 정당들도 오늘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로 선거구 획정이나 쟁점 법안 문제로 아주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네.
오늘 북한발 수소탄이 또 한번 정치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 정치권의 안보 이슈가 뜨겁게 떠오른 것인데요. 각 정당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습니다.
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그 핵실험에도 그랬지만 반응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차분하다 못해서 냉담한 분위기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차례 반복해온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무덤덤해졌다는 목소리가 많았고요. 실제 생필품 사재기 등 뭐 시민들이 불안해서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좀 크게 막 동의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북한에서 막 주목 가끔 종종 주목받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터뜨리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닐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마음은 있더라고요.
아, 그런 생각까지는 없고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은 그래도 순간적으로 기분이 안 좋고.
자, 이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반응과는 전혀 상반된 분위기가 바로 서울 시민들, 한국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네.
폭풍 속의 고요 같은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그 긴장의 분위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연평도라든지 백령도의 분위기와 서울이나 뭐 부산의 분위기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서울 시민들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긴급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어쩌면은 한국 정부의 그동안의 그 미온적인 대응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강한 대응, 또 어떤 차원에서라도의 그 대북 지원은 전면 중단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얘네들이 또 이렇게 장난하는구나. 또 도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제 좀 강경책으로 이제 대응을 해줘야지 얘네들이 까불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끌리 댕기지 말고 말이에요. 강력하게 10은 하나도 보태줄 필요 없어요. 백성들은 베풀고 너무나 수고해야 되지만 그 이정들 자들 봐서는 그 핵개발을 하는 돈 가지고 백성들 피난 미리 살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 그 바뀌기 전에는 절대 보태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서울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매주 수요일 정오에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시위. 오늘이 24년째 시위 날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시민단체, 학생, 일반 시민들과 함께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서울 중학동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수요 시위가 열렸는데요. 지난 1992년 1월 8일 첫 번째 수요 시위가 시작된 지 오늘이 24년째가 되는 수요일이고요. 오늘 진행된 1212차 집회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 단일 주제로 벌어지는 세계 최장기 집회로 기록됐습니다.
최근에 한일 간의 위안부 협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져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집회에 모인 인파가 그 열기를 보여주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모인 사람들은 인근 도로를 가득 메워서 경찰 추정으로 한 천여 명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주한 일본 대사관은 현재 재건축 공사가 진행돼서 건물은 없고 터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하지만 이 일본 대사관 앞은 수요 시위가 24년째 같은 곳에서 열리고 있었던 상징적인 곳입니다. 매주 수요일 정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오늘도 정오 즈음에서 뭐 서울뿐 아니라 여러 지역 도시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특히 방학을 맞은 학생들, 대학생들이 문화재 형식의 시위를 이끌어갔습니다. 오늘 집회는 세계 13개 나라 4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활동을 돕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설명이었고요. 이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규탄하고 양국 정부의 피해자들의 명예, 인권 회복이 담보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앞에 자리를 하고 그 뒤에 시민들이 서 있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한국은 그 며칠 전과 다르게 굉장히 추웠습니다.
네.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네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땅바닥에 다 앉아서 또 주위에 서서 이 할머니들을 애워싸서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뭐 현장을 지켰던 많은 할머니들이 계셨지만 다 돌아가시고 오늘은 노란 조끼를 입은 두 분의 할머니가 시민들과 함께 이 행사장을 지켰습니다. 함께한 시민들은 노래도 같이 부르고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4년 동안 한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 이 또한 기록돼야 할 역사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행사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할머니를 찾아간 한국의 외교부 차관이 호통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이용수 할머니를 가리키면서 지난 24년을 회상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65살에 이 시위를 시작했는데 할머니의 나이가 지금 89살이다. 그런데 아직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이 풀리지 않았고 할머니들의 인권 회복을 외쳐오는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수요 시위에는 평화의 소녀상 옆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실상을 증언했던 고 김학순 할머니의 조각상이 놓여졌습니다. 소녀상을 제작했던 작가는 소녀상을 치우라는 것, 위안부 할머니들을 치우라는 것과 같다고 말해서 최근 한국 사회에 일고 있는 소녀상 이전 관련 논란을 일축하게 됐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1945년에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3년간의 한국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서울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파 이슬람, 남한 임시정부의 수립을
광복 직후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과 영상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인데요. 지난해 12월에 개막해 오는 2월 21일까지 대한민국의 탄생이라는 이름으로 광복 직후의 역사를 담은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광복의 순간부터 38선 분할, 유엔 감시하에 치른 총선거까지 역사적인 사건을 담은 사진들이 연대순으로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번 전시를 주최한 건국기념보급회의 김효선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부터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될 때까지 그 과정을 시간순으로 저희가 사진으로 전시한 겁니다. 이거는 그 미국의 나라 기록관이나 또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 또 언론사 이승만 연구원 그 출판사 이런 데 통해서 사진을 찾았는데 이게 옛날 사진이다 보니까 해상도가 높지가 않아서 확대를 할 수 없고 이렇게 좀 너무 적은 상태로 전시하게 돼서 좀 아쉽죠. 이렇게 건국에 대해서 너무 홀대한 아니면은 이제 격한 실질적으로 북한의 정권 수립에 대해서는 건국으로 가르치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는 정부 수립으로 격한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바로잡혔으면 하는 그 취지에서 일단 좀 많이 알아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건국이 됐는지.
광복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치열했던 3년간의 사진들 속에는 분단을 실감할 수 있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38선을 넘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47년도에. 왜냐면은 이미 46년도에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다 했잖아요. 토지개혁도 하고 화폐개혁도 하고 또 친일청산한다고 해서 그 지주들 땅을 뭐 빼앗고 그 토지개혁하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살 수 없었던 주민들이 이제 계속 남아하는 거죠. 이게 38선 경계로 내려오는 거죠. 뭐 재산 갖고 내려오는 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사진 보면은. 이런 이제 평범한 그 한반도에 거주하던 주민들, 북쪽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거. 38선. 이렇게 그 당시는 이렇게 그냥 뭐 금만 거서 어떤 철책 같은 게 있던 것도 아니었고. 이런 것들 보면 분단을 실감할 수 있는.
1946년 2월 8일에 찍은 한 장의 사진에는 당시 실질적인 북한 정권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이다. 이렇게 현수막 걸려 있거든요. 이게 1946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이 비밀 지령을 내리잖아. 북쪽에 소비에트, 친소비에트 정권을 세워라. 그래서 그 북쪽에서는 착착착 준비를 모든 다 하고 그 임시, 그 이듬해 2월에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권이죠. 우리 남한 쪽은 반탁 시위했죠, 그때.
당시에.
네, 저희. 북한은 이렇게 권력 집중화하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정권을 대변하는 이제 정부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정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있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 반탁 시위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소 공의를 또 하잖아요, 소련이.
국도의 혼란 속에서 재개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젊은 세대부터 당시를 기억하는 어르신들까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교과서로만 보던 거를 좀 사진으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난다,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냥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게 국민의 기본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념 때문에 그 우리가 참 이렇게 갈라졌다는 게 안타깝죠.
관람객들은 광복의 순간부터 대한민국 건국, 남북의 분단 등 쉽게 볼 수 없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당시 국민들이 느꼈던 감정을 간접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아, 이런 포스터들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도 사진 같은 거는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매체나 이런 곳이 많은데, 이런 포스터는 좀 당시의 상황을 좀 상세하게 보여주면서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던 것 같아서.
해방되고 나서 시민들이 이제 막 뛰쳐나와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그 뭐 카이로 회담이라든지 이런 거, 얄타 회담이라든지, 그때 그 좀 그 순간순간이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 그런 걸 놓친 점.
마음에 남는 사진은 각자 다르지만 통일에 대한 열망만큼은 같은데요.
통일이 안 되고 응? 이렇게 이때 좀 우리가 잘 했으면 응? 통일이 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죠. 또 그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청년들 일자리 창출 많이 그러는데. 통일이 되면 뭐 그런 또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고 한국의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통일은 진짜 꼭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꼭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이번 전시회는 오는 2월 21일까지 서울 세종로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 국교 단절을 선언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두 개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또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